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참다모데에 우리는 아테네에 그냥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만 여러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앞으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참다 못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충분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듯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어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예레미야서 제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바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 아들 그마라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질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린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니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러 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사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네일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긴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께 감사드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서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사람으로 가련유다를 표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의 눈을 통한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어두운 면이 언급됨을 보면서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빛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리, 특히 사랑이 고조되고 있는 강화의 자리, 바로 밑에 이렇게 커다랗게 누워있는 어두움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복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저주의 일면이 묵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자신의 경계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중간에 새 계명의 선포를 다음으로 미루어 두고 적어도 내 임무를 생각하면서 성공 없는 신앙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인류의 비극의 주인공인 가련 유다와 거기에 50보 100보 같은 인물이지만 저주의 자리를 위태하게 빠져나온 베드로, 그리고 이런 아픈 얘기를 목격하면서도 자신을 구태여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하는 요한, 우리의 성장의 목표시고 반역을 아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서로 다른 땅에서의 모습과 그러나 이러한 모습 뒤에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쉼 없는 사랑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실수가 결코 하나님께 있어서 실패이거나 실수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전제는 가련 유다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하시거나 악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탄의 사주에 놀아났고 철저하게 이용하고 자신의 졸개로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의도대로 된 것뿐입니다. 첫 번째로는 허물을 남 속에 찾으려는 비극. 이것은 적어도 제자들 전체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스승의 한탄 섞인 말을 들으면서 그 책망의 대상이 먼저 자신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서로가 상대를 의심하는 비극.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몰골들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먼저 의심해보고 서로가 회개하는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허물을 남 속에서 찾으려는 비극, 거기에 이해나 용서는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남 속에서 찾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죄의 전가, 그것은 분명 천국을 세우는데 패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겁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은혜로 산다고 하는 믿음에서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좋은 일이나 잘한 일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만 표현하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감사와 겸손이 어우러진 표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신앙에서 자기 중심은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목표인 겁니다. 요한은 베드로의 머리띠과 함께 주님을 팔 자가 누구오니까 했을 때 주님은 내가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26절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렷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의 하는 일을 속히 하라. 27절에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28절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29절에 오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 조각을 찍어다 준다고 한 것은 주인이었던 손님을 특별히 사랑하며 높이고자 할 때 행하는 풍습이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반역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를 포용하려고 애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행동도 그의 마음을 굳게 할 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내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서 11장 2절 상반절 그리고 7절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에는 사랑이 더 이상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 밖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만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적고 있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짐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유다가 예수님을 정신적인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따라왔는데 즉 기대를 걸었는데 예수께서 유대의 왕이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정치적인 혁명은커녕 점점 사태가 불리해지니 급한 마음에 십자가를 지도록 사태를 몰고 가면 그때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혁명을 일으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즉 예수님의 가치 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한쪽으로 몰았다고도 하는데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자 기가 막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세적 구세주 사상입니다. 땅에서의 영광을 기대했던 데서 오는 무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개인의 출세에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땅의 것 보이는 것으로 목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가장 심증이 가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세상 돌아가는 대세를 보니 제사장 편에 붙어야만 자기 생명이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운명을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베드로가 죽어도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결심한 제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나 자신만 살려고 이기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스승을 배반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남을 위하는 자는 언젠가는 내가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오고 나만을 위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자기 중심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었던 겁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려라. 30절인데 스스로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택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는 밝음 속에 살면서도 그 빛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몰랐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낮과 밤이 있고 이것은 사람들이 상태에 견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상반절에 초청하신 바 있습니다. 어둠을 향한 계획, 그것은 영생에 있어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과시는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람의 노력 의지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허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장담은 책망받을 행위입니다. 신앙이란 절대 과신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메시아를 모르는 무식한 용기와 만용 그리고 고집으로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르셨지만 이러한 말씀은 심중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임재가 그때까지는 아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와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고 또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다는 뜻입니다. 범죄는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행악이란 도덕적 표준과 사람의 관습을 어기는 것이지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문자적으로 표적을 빗나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표적이므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간음, 술 취함 같은 것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지적하는 죄이지만 다른 죄들, 이를테면 도박 같은 것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비춰볼 때 이것은 죄입니다. 요한은 육신으로 쫓아난 모든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태만, 곧 게으름도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문병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간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동물들과 아말렉 왕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만찬에 쓰일 재료로 누룩 없는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우리가 이스트가 들어있는 빵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것으로 대신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변경시키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은 용서해주고 큰 거짓말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번에는 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에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 아담은 세월이 지난 후 육체적으로 죽었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도 육체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 반면 육적 죽음은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죽음을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은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머지않아 육체적으로도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번에는 죄가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 부모의 죄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담과 부모가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만 받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값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지 조상들의 잘못 때문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원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죄 혹은 그와 같은 사상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예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는 결코 부모의 죄를 유전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의 교리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한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되는 특성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법이라든가 자동차 운전하는 기능 등이 유전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성이 아니라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로 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원죄를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순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면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손인데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날 때부터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죄의 기원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약한 부모에게서는 약한 아이가 태어나고 병이 있는 부모에게서는 병이 있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유전이 있으나 죄의 유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죄에 대한 저항력이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린아이는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